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의심, 확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개신교인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그가 읽었던 말씀은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난 후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라,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책은 펴놓고 믿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믿으라는 거죠. 그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은요, 교인들이 의심을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거나 질문하면 저거 시험에 들었네, 저 믿음이 없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모르겠으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에요.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믿고 싶은데, 이거 내가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의심하고, 아내를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의심한다. 그럼 믿을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의심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어. 그냥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하박국도 의심과 고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아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 세상이 이토록 엉망인데 왜 이렇게 엉망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거룩한 땅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전쟁으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요 지금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기원전 600년경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하박국이 살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한 14년쯤 전이었고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왕이 계속 바뀌어요. 폭동이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힘이 약해지고 힘센 귀족들은 왕 위에 존재하고 법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불법을 저질렀지만 아무도 그들을 제재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두시고 저 나쁜 악당들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불의를 행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답을 하셨죠. 자, 그러자 하박국은 또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자,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멘. 하박국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매맞는 사람이 회초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매맞는 사람이 회초리를 탓할 수 있나?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회초리다. 거룩해서 쓰는 회초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바벨론의 잘못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정말 잘했던 것이 있는데 하박국이 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박국 같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세상이 망하나 보다. 나는 세상하고는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락하고 나쁜 나라는 멸망해야 돼. 이따운 나라는 망해야 돼. 라고 나라를 저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이집트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 이제 힘없다. 이제 바벨론이 힘세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산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2600년 전 이야기인데 들으시면서 요즘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람들의 반응은 요즘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해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분명히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을 겁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에 하박국을 닮은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과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답을 찾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성경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당했는데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유럽에는 교황청이 십자군이라는 군인을 모으고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 그곳에 이슬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전하는 모든 병사의 죄를 용서해 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하고, 또 그리고 만약 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믿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 뭐 대기실 같은 겁니다. 연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 범죄자들은 전쟁터에서 전리품들과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신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교황청에서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교황청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엄청나게 큰 건물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죠. 어떤 머리를 썼냐면, 헌금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팔아서 유명해진 수도사가 한 분 계신데, 요한 터셀이라는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헌금통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동전을 넣었을 때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정말 많이 판 분으로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문제가 많았었죠. 한마디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못하면 지옥에 가. 돈이 많으면 회개할 수 있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헌금하면 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500년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수도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이걸 고민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고민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지금 계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걱정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라.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은 참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의 꿈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의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켰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갔어요. 에르프르트라는 법대를 가게 됐는데 그게 당시 독일에서 가장 좋은 법과 대학이었습니다. 루터는 똑똑했기 때문에 21살에 법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위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잠시 집에 다녀오게 됐는데, 고향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자 옆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같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 하는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같이 뛰고 있었던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관이 아니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루터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루터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성경에는 수많은 법이 있고 이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그를 너무나 심하게 눌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된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가차 없이 벼락으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금식 기도를 했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자신의 몸을 학대했고 그리고 추운 바닥, 추운 수도원 그 돌 바닥에 누워서 자신을 학대하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며 피가 날 때까지 오르면서 계단 하나하나에 입을 맞췄다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법대를 가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은 돈도 많지 않아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루터는 좌절했지요. 그때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인 거예요. 바벨론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 정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심이 참 많고 질문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중에 와가지고 이거 못 믿겠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는 반갑습니다. 왜 반갑냐면 저 같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저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교회에서 만났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의심이 들더라고요. 너무 의심이 드는데 이게 뭐 내가 제대로 판단한 건가? 내가 목사 되겠다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사모를 할 만한 사람인가? 제가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뭐 한심한 얼굴로 바라보시네요. 복에 겨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인들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저 청년 어떠냐고. 저 청년 어떠냐고 평판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 눈이야 뭐 잠깐 속일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눈이 좀 작지 않습니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면 아, 같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칭찬을 듣고 제 마음이 놓이고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또 믿음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의심, 확신, 믿음이에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하며 삽니다. 의심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의심을 풀고 나면 이게 확신이 돼요. 근데 이 확신이요, 계속 쌓여가면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을 읽은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은 두려운 공포에 벼락 날리는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확대하고 살았던 인생을 후회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맨바닥에서 자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걸 보며 아이고 내 아들 참 잘한다 이런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자식의 학대를 즐거워하겠어요?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이에요. 선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옆집에 아주 잘생기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정말 선하게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아. 근데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 사랑하실래요? 아, 옆집? 내 아들이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내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변화됩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의 처음 마음은 어땠습니까?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그의 마음이 변했고요. 그의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아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가요? 바로 오늘 화면에 나온 이 말씀대로입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없을지라도 가정법처럼 했지만 저거 현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게 떨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상황이 지금 17절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18절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을 바꾸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부산 보금병원을 세우신 장기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성의학전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한국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활동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제1호 의사다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분은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북한에 다 놔두고. 그를 부르는 큰 병원들과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실력과 성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부산의 판자촌 있는 곳에, 피난민 있는 곳에 복음병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며 살겠다라는 뜻이었죠. 그의 집은 그 병원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비를 못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려 장로님이 그 옥탑방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환자에게 잠깐 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따라오라고 하며 뒷문을 열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직원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 한 번은 장기려 장로님께 영양실조된 환자 하나가 왔습니다. 처방할 약이 없어요. 영양실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처방전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주시오. 내 월급에서 떼시오. 이런 처방전을 줬대요. 직원들은 이런 처방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병원은 항상 적자. 이러다가 병원 망한다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거냐고 직원들이 불평을 해도 그는 허허 웃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병원 안 망해.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분 유언에 따라 장례식 없이 화장해서 부산 앞바다에 그냥 뿌렸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무엇인가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된다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의심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끝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